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밤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는 동일한 이야기 구조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의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장면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던 것이죠. 미디안은 원래 요단강 동편 남쪽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이 세력을 넓혀서 요단강 서편 지역까지 몰려왔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 족속을 피해 산으로 도망쳐야 했던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었으나 거기서 쫓겨나서 산지로 피해 들어간 거죠. 그리고 2절에 기록된 이 굴이라는 곳이 원래 짐승들이 살고 있던 동굴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짐승들이 살것 같은 동굴에서 살거나 땅굴을 파서 숨어서 지내며 생활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땅에서 쫓겨나 산지로 대피하여 굴 속에서 살아갔다는 이 대목 하나만 봐도 이들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산지로 도망쳐도 미디안 족속이 거기까지 침입해 올 경우가 있었기에 산성을 만들어 미디안의 침입을 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고되고 비참했던 것이죠. 이들은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곡식도 그리고 가축들도 다 빼앗아 갔어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요단강 서편인 이스라엘까지 지금 쳐들어온 것이죠.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은 수많은 가축떼들을 이끌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주둔해 있습니다. 그들의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 놓았던 그 곡식이나 땅의 열매, 풀을 가리지 않고 모두 먹어치워 버렸던 거죠. 미디안 족속이 끌고 온 가축들은 그 땅의 초목과 곡식을 모조리 먹어치웠고 그 결과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양이나 소 그리고 나귀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지고 간 거죠. 사사기 6장 5절을 보니까 이러한 미디안 족속의 모습이 마치 이 메뚜기 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게 땅, 곡식, 가축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결국 이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경제적인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6절에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좀 다시 번역해 보면 참혹한 생활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참혹하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살던 집과 땅에서 쫓겨났고 먹을 곡식과 키우는 가축 전부를 빼앗겼던 것이죠. 이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더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풍요를 위해 택한 길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결과 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배고픔과 경제적 가난 그리고 비참함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강하게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여태까지 사사기에 나온 모든 앞선 이야기들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다음 바로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기드온 이야기는 흥미롭게도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신 장면으로 보아서 그들이 이러한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진행되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의 책망이 있은 이후에 드디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등장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사사가 오히려 적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11절을 보시면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기도는 얼마 남지 않은 그 곡식마저 적들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서 타작마당보다 덜 공개적인 장소였던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미디안 족속의 약탈이 겁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 앞에 오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는 표현이 어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천사가 지금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용맹한 전사여라는 말인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지금 적군이 두려워서요.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기드온이에요. 겁에 질려서 남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천사가 용맹한 전사여라고 불렀으니까 사실 이 얼마나 괴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입니까? 과연 천사는 기드온을 비꼬는 투로 조롱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어째서 천사는 지금 적군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겁쟁이 기드온을 보고서 용맹한 전사라고 부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는 지금 기드온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천사는 무엇을 봤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기드온을 용맹한 전사라고 부른 것은 기드온의 어떤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기드온이 삼손처럼 막 힘이 초인적인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천사가 기드온을 용맹한 전사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기드온 같이 적군이 두려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용맹한 전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윗 곁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도 용맹한 전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천사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크다라는 이 말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무력한 자가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 능력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원과 같은 겁쟁이도 용맹한 전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천사의 이 소개를 들은 기드온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내가 용맹한 천사라고요? 전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기드온은 곧바로 이 천사의 말에 반박하죠.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의 요지는 이런 거죠. 천사 양반, 정말 당신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집과 땅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가꾼 곡식과 저 가축을 모두 빼앗기게 하셨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출애굽하던 시절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이적은 이제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천사에게 대답하는 기드온의 말투 속에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비참함과 고통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기 전에 8절에서 그 10절 말씀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징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징계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타락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죠. 기드온의 말에서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대목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받는 징계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비록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에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기드온이 볼때 자신은 그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연약한 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15절에 기드온의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사사들은 어땠어요? 정말 용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혈혈 단신으로 적국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사사 온니엘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잘 나서지 못하는 적군의 성읍을 담대히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이러한 용맹한 사사들의 모습과는 좀 대조를 이루죠. 이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기드온은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직접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가 얼마나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드온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답답한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나?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주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저와 정말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내 상황은 왜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포기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기드온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에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겁에 질린 자신 없어 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라고 승리의 말씀도 주셨어요. 이것은 기드온이 아주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눈앞에 암울한 현실 중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갑자기 최첨단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강력한 군사들을 모아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당하는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은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힘은 무기나 군사의 숫자가 아니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전쟁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기드온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의심에 차 있는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잘 믿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물로 염소 새끼와 또 무교 전병을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음식을 반석 위에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모든 재물을 불살랐고 그 앞에서 홀연히 사라졌어요. 의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실한 표징을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의 징표를 허락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신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징표를 보여주시고 그를 안심시키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했던 사사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는 믿음이 약해서
매일매일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사실 판가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 많은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의 계속되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주님은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혹시 기드온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조차 믿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현실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서 쓰러진 채로 그냥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들이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가 되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자세가 있었다면 오늘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불신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계시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